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평안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쁜지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두루 찾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항상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잘 양식 삼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나라의 임금으로 있어서 충성스러운 신하는 몸에 좋은 양약과 같고 추수하는 타작 마당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왕을 위해 직언하여 바른 길로 이끌어준 선지자였으니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 역시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므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었으니 참으로 소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가정이나 회사, 국가 등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부모나 장남이 바로 서 있으면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나라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서 있으면 정치 기강이 바로 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과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열납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본문 28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심으로 만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함이 필요한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흔히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서 직분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자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 무리하게 모든 일을 도맡으려 하면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불 장군이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세상 혼자 이룰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돕는 긴밀한 협조 속에서 상대를 존중해주고 지혜를 모아서 일을 이루어가야 하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혼자 모든 일을 도맡아 하면 동분서주하며 바쁘기만 할 뿐 결국 한계에 부딪히고 그 성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이러한 한계를 깨닫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직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가까지 바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많은 교육과정을 거쳐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 합시다. 그러나 그것을 배우고 터득했다 할지라도 막상 현실에서 다양한 문제에 부딪히면 자기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안다 해도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아는 것일 뿐 모든 분야를 다 경험하고 터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지식과 뛰어난 두뇌를 소유하여 여러 분야를 통솔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이론과 현실에는 차이가 있어서 경험이 부족하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완벽한 전문가가 어디 있고 만능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아는 것을 나누고 배우며 부족한 분야를 상호 보완해 나간다면 일마다 더 완벽하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서는 정밀한 이론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만큼 그 안에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전문가적인 위치로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밖에 다른 많은 일이 함께 요구될 때에는 그에 적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험과 함께 새로운 배움이 또 필요한 것이지요.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된다면 배운 사람으로서 성공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능력에게 한계가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야를 넓혀 다른 분야도 배울 줄 알아야 하고 지적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하고 권면을 들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옳고 너는 그르다 라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그 권면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진리로 잘 분별하여 자기를 더 온전하게 개선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반면에 지적이나 권면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미련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의견을 내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대부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달리 말하고 권면할 때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에 새겨서 일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옳지 않은 분야가 있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마다 자기도 모르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 상대가 잘못 봤다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고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잘못 얘기했다 그러면 그걸 기억해서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잊어버립니다. 반대로 깨달음이 있었다면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모든 것으로 유익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저것 변명하며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 며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은 참고하되 그것이 참으로 옳은지 그른지 자신을 돌아보고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당회장님이나 원로 목사님은 항상 많이 오르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를 할 때 상대가 말하면 멈추십니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보십니다. 90%가 맞아도 95%가 맞아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옳았다면 그냥 지나가고 본인이 틀린 부분이 있다면 또 맞춰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 독재자들의 말로는 왜 비참했을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이 권면했지만 듣지 않고 자기 생각과 이론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과 관련된 요직에 있거나 일꾼된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머리된 사람일수록 파급되는 영향이 커서 작은 실수로도 전체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머리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신임이 두터울수록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과신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항상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 겸손히 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는 자세는 시간이 지난다 해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앞에서 잠시 멈추고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일까를 생각하며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며 훈련해 가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상대에게 더 좋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한계를 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는 욥기 강의에서 들었던 동물들의 비유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마음에 새기고 훈련해 가야 됩니다. 또 한 번 들었다고 다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써머리를 하고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가 부족했던 것들을 또 마음에 새겨가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선일까를 생각하며 늘 진리의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 강의 말씀 중 타조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한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행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쌓아올린 위치, 부와 권세 등 자신이 일군 것들에서만 집중한 나머지 그의 덕과 사랑이 어느 한계에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만약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어느 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인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계에 도달했을 때 폭발한다면 온전한 선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주변에서 달리 권면한다면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으로 행해야 합니다. 욥이 연단을 받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말할 때 그 친구들의 말이 다 맞지는 않았습니다. 욥은 선으로 했고 중심을 다했는데도 너는 이렇게 이렇게 교만했고 중심에서 다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욥이 아 내가 돌아볼게 라고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래 아마 내게 그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분명히 내 탓이야 하며 나를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게 문제가 있었을 거야. 내 탓이야. 이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처럼 아버지 그런 마음 되게 해주세요. 한계가 오면 내가 아닌 것 같은데 잘못은 하긴 했지만 더 많은 말을 듣는 것 같아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 그러지 않았거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게 그런 모습이 아마 있었을 거야 말해줘서 고마워 내가 더 돌아볼게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덕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읽은 것에만 집중하면 자신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읽은 것만 집중할까요? 변화되고 성별되려면 부족을 발견해야 하는데 읽은 것에 집중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보호하고 사랑해서 내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수 하나에도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이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선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수고와 잘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청소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우리 지도교사님은 우리 교구자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전 청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여기 지저분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사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청소했는데 내가 열심히 지금 많은 시간들을 했는데 라고 잘한 것을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고쳐가야 합니다. 이 행함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성결로 가는 길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라고 나의 잘한 점만 내세우면 영적인 믿음은 성장을 멈추는 것입니다. 하얀 옷에는 김치국물 한 방울도 크게 느껴집니다. 비교 기준은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선과 사랑입니다. 내 부족한 모습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망하거나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겸비히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온영으로 갈수록 한계는 멀어지고 마음그릇은 점점 커집니다. 온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500명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500명이 넘는 600명을 품을 수 있는 한계점이 옵니다. 그런데 이 한계를 깨트리고 이겨내서 넘어서야 합니다. 부딪히는 벽에 닿았을 때 깨뜨리지 못하고 거기에 멈춘다면 더 큰 것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힘들어한 것 용서해 주세요. 상대의 말에 경청하지 않고 내가 잘했다고 여기는 교만을 버리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눈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내 부족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 부족에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내가 잘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한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새기고 궁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를 이 욥기 말씀을 들으며 간절히 아버지께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나를 겸비하게 만들어주시고 상대를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연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한계를 뛰어넘고 더 커지고 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일에서도 한계가 없이 실력을 키워가고 영적으로는 한계가 없는 더 깊은 선으로 채워가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합력할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 그 목적된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맡겨줬을 때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한 생각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므로 본인이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겨서 온전하게 이룰 것인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한 양심과 옳은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도 합력하여 더 크게 이루는데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욕심이 앞서게 되고 자신의 공을 세우려 하다가 실수와 잘못이 생기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일꾼된 사람일수록 이런 마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자기 욕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일이 궁극적인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다 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방법을 모색해 나갈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해서든지 이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해 나가게 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했던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의 일입니다.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고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고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을 때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지 않고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요한은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세례 요한이라면 나를 따르던 무리들이 이제는 나를 증거했던 예수님께로 다 따라가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가 너희니라 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왔던 대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거할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성결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 그 목적된 일을 생각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러한 세례 요한과 같은 온전한 마음 씀씀이를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정말 은혜 받고 사모해서 어머 집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구역자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창하게 말씀을 잘 전하고 충만한 일꾼이 우리 구역에 이사 왔어요. 그분이 너무 은혜를 끼칩니다. 그러면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서 너무 좋고 또 함께 해갈 수 있는 큰 마음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실 때 같이 은혜 받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큰 마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솔로몬 왕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오랜 숙원 사업인 아름다운 성전과 왕국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솔로몬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면 과연 그러한 성전이나 왕국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더구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7년, 왕궁을 건축하는 데 소요된 13년이란 세월은 결코 적은 세월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력과 국력을 소모해야 했지요.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초석이며 제목이며 향목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 등 그 많은 재료는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열왕기상 4장 34절에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와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지혜가 아니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에게는 그런 뛰어난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이루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들으러 원방에서 몰려온 사람들로부터 건축에 필요한 자재와 일꾼들의 지원받아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움직임으로써 큰 과업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홀로 이룰 수 없는 것도 지혜가 있으므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합력하여 능히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 그 목적된 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의 업적과 교회의 유익이 상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잘한 일이 칭찬받을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보탬이 되고 힘이 되어줄 것이냐 하는 기로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업적이 앞서는 일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인정받는 쪽을 선택할 것이냐 희생할 것이냐라는 선택해야 할 경우에 인정받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그릇됨을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이것이 교회 내에 자기에 속한 기관이나 교구가 충만해질 것이냐 아니면 교회 전체가 부흥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상반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관이나 교구가 충만해야 교회 전체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예외도 있어서 어떤 행사를 치렀더니 분명히 기관이나 교구적으로 볼 때는 유익한 것 같은데 오히려 교회적으로는 손실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내 기관이나 교구가 희생하더라도 교회에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체의 유익이 되도록 마음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더 크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 중에는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는 전도와 또 신방과 기도에 힘을 쓰고 행사는 이제 7월 이후로 하자라고 교회적으로 함께 그렇게 갑니다. 우리 기관은 우리 성교회는 전반기에 충만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더 하나들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에 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런 하나하나를 살펴서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아름답게 해가야 될 것입니다. 교회의 상황 또 아버지 나라에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경우를 비유들어 말씀드렸지만 가정과 일터 사업터 등 모든 분야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범사에 자기 유익보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이런 것 하나까지도 신속히 개선하여 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어떤 일이 비록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 무엇이든지 선 가운데 이룰 수 있지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청년부라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는데 지금은 얘는 청년부지만 청년부 뭐 총지도교사님이나 또 청년부는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청년부라는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는데 자신은 그 모임에서 영혼들을 보살피고 신방하고 부흥시키는 사명을 맡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회원들이 음악 분야냐 방송 분야로 교회의 힘이 될 수 있어서 그 분야로 추천을 받게 되면 이제 추천을 받았으니 선교회 행사는 활발히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추천에 불편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큰 분야로 힘이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내 부서에 그 일꾼이 없으면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불편해한다면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기관은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러한 목적과는 다른 생각을 품는다면 이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기업체를 살펴보아도 대기업일수록 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 인력 향산의 양성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래를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생산량이 증가되지 않는다 해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인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안에서 한 기관에서 일꾼이 많이 키워내므로 그 일꾼이 장래 일당 100 또는 그 이상의 큰 일을 감당할 것을 생각했다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관을 기뻐하셔서 때가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마음 그릇이 큰 사람은 작은 일에 집착하여 손익을 계산하지 않으며 결코 성급하게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교회 내 어느 한 기관에 소속되어 주어진 사명과 교회적으로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당연히 교회적인 사명이 먼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일은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이것도 저것도 다 감당해야 하며 무엇보다 대의를 생각하는 마음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를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 일터, 사업터 등 자신에 속한 모든 분야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쫓는 마음인가 아니면 내 유익을 쫓는 마음인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회사에서 인정과 사랑을 받으려면 나를 희생해서라도 회사 전체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도 나의 유익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아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떠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대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결국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대의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목적된 일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좋고 유익된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도와주며 함께 나눔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나누는 즐거움이란 자기에게도 행복을 나누어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것이니 결국은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고 혼자 갖고 있으며 당장은 자신이 남보다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끝나게 되니 누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씀씀이와 그릇 됨됨이를 잘 구분하여 온전히 양식 삼길 바랍니다. 잠언 12장 5절에 보면 의인의 생각은 공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쾌유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생각이 공직하다는 것은 의인은 생각을 바르게 하여 그것을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공직하다는 것은 나라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세상 일이냐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나누어서 바르게 정하며 일의 구분점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잘 구분하여 바르게 처신하며 결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어떤 일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나설 자리가 아니면 나서지 말아야 하고 말하지 않을 곳에서는 말하지 않아야 하며 자신의 할 일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가 무너질 때는 바로 행하지 못하고 치우쳐 편벽됨으로 인해 결국 모든 일이 엉망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에도 다 이치가 있어서 공직해야만 현명한 판단이 내려져 목적된 일에 대해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나아가야 할 것과 나서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지켜야 할 규율과 질서 등 모든 것들을 명백하게 구분하되 진리 안에서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말씀에 따르고 아내의 일은 아내에게 일임하고 자신의 일은 자신이 하는 곳 각각 그 목적된 일을 구분하여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기 강의에서 말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퀴를 내가 입혔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는 누가 주었느냐? 물으십니다. 지식, 물질, 권세, 명예를 누가 주었느냐 물으십니다. 욥은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이 가진 재산과 명예, 권세, 지혜와 지식도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누리는 것들과 이룬 열매들이 마치 자신의 힘으로 얻어진 것처럼 착각하여 자랑하며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올바르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크게 이룰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나 홀로 왕을 섬겨서는 능히 천하를 통치할 수 없지만 이러이러한 사람이 곁에 있으면 능히 모든 것을 도모하여 이룰 수 있나이다 하고 고백할 만큼 의로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한 선교의 기관장을 맡았던 분이 그 다음 선거 때는 다른 분이 기관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관장을 했던 그분이 새로 선출된 기관장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뒤에서 새로운 기관장을 힘들게 만들기도 하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훼방하는 것이요. 참으로 악한 마음이지요. 선거를 통해 보다 유익한 사람이 기관장으로 선출됐다면 자기는 전임자로서 새로운 기관장을 열심히 밀어주고 뒷받침해주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뒤에서 기관장이 하는 일을 훼방하고 힘들게 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은 모습입니까?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예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면에 아주 능통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과 화합하여 공로를 나누고 더욱 발전시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기 혼자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 자신의 업적으로만 마감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후자의 경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넓게 생각하지 못하고 좁은 소견으로 행하는 자세를 개선해야 전체가 부흥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모든 것을 넓게 생각하며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예로는 조선시대의 세종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궁구하고 연구하며 자신의 업적을 이루는 일에도 충실했지만 무엇보다 나라와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관료들의 재능과 집현전 학자들의 지혜를 모아 일을 크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모아 글을 편찬하여 훈민정음, 즉 하나님 우리나라 고유의 한글을 창제하는 대업을 이룰 수 있었고 민족문화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자기 혼자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유익을 나누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존중받는 사람이 되고 자신이 속한 분야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릇이 작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식의 능력 안에서 행하니 목표한 바를 다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도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혼자 이룰 수 없는 것이라면 건의하고 추천해주고 밀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분야라면 합당한 일꾼을 추천하여 하나님 일을 크게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의 유익은 뒤로 하고 상대를 힘께 밀어주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욕기 강의에서 타조의 특징을 생각하며 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타조는 우아한 깃털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키가 커서 다른 동물들을 내려다보지만 다른 동물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도 외형적인 것만으로 참된 가치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양과 명예와 건세, 물질 등 외형적인 것에 뛰어넘을 수 있는 덕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남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수군거리며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중심을 알 수 없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주고 상대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기억하여 그 사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기억하듯 나를 사랑하듯 상대의 장점을 기억하고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큰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분야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을 이루어 간다면 모든 일들이 한층 더 원활하고 융택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참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능력되어서 더 좋은 그릇이 되어 모든 일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마음이 모여졌을 때 어떤 일이든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꾼된 사람이나 머리된 사람일수록 더욱 이 말씀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한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육적으로 능력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고 영적으로도 한계를 깨달아서 더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각각 그 목적된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기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아버지 일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좋은 사람을 추천하고 밀어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내가 하니까 너무 좋고가 아니라 이 분야에 더 전문가가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함께 이루어서 더 크게 아버지 일들을 이루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회사 사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일꾼들이 함께해서 일을 더 크게 이룬다면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도 내가 꼭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과 합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각 모임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라면 등산을 하기 위해 모이는 곳이고 옷을 만드는 공장은 옷을 만들기 위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선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목표가 늘 먼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크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까를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마음 씀씀이로 하나님께로부터 아름답고 큰 그릇이라 인정받으며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넘치게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